일어서신 대로 오늘 성경 봉독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주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6장 24절 이렇게 건너뛰면서 가게 됩니다. 24절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태웠다.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은이나 금이나 노시나 철로 만든 그릇만은 주님의 집 금고에 들여놓았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로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7장 26절이었고요. 제가 8장 29절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가 질 때에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 나무에서 그의 죽음을 끌어내려 성문 어귀에 내버리게 하였다. 사람들이 죽음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그것은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대로 또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자연석으로 쌓은 제단이다. 그들은 그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주님께 드렸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재판장들과 이방 사람과 본토 사람과 함께 궤의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벨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같이 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큰 돌 물돌기와 작은 돌재단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의 초점은요 예배입니다. Worship. 오늘 예배의 포커스는 예배에 대해서 그 의미 그리고 예배란 것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예배의 그 소스, 그 힘, 원천,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는 어떤 스토리,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네요. 회복. 예배를 통해서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가 하는 요 다섯 가지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보아가려고 합니다. 첫째로요, 예배는요 인생의 사건과 생활의 의미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릴 때 저희 목사님이 계속 해줬던 말이 요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일이 주일이고 주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나의 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기도 시간이다. 이런 말씀을 그저 설교하실 때에 종종 했던 말씀이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라는 것은 숨고르기이고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빨리빨리 지나가기만 하는 생활에 바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자동차를 여러분이 샀을 때에 만약에 자동차에 아무것이 모든 것이 좋아도 어찌되었든지 간에 브레이크가 고장이면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든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잘 나갑니다 가는 것 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마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그냥 이렇게 좌충우돌로 갈 것들을 하나님께서 안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숨을 고르게 하고 우리는 가만히 두면 우리 스스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망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는요 일을 안 해서 망하는 것보다 안 할 일을 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최소한 저의 경험에 따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을 두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모르시면은 집에 가서 그냥 읽어보세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는 묶어가지고 이스라엘 삼국지로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했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서 여리고성에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남자들 다 모아놓고 할례를 베풀어라 그럽니다. 말이 쉬워서 할례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에게 지금 할례를 베풀어라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저쪽에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남자들이 전쟁에 나갈 남자들이 전쟁의 상처가 다 낫기까지 기다리고 있게끔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칼을 들고 천사가 가로막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앞에 왜 천사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여호수아는 이것은 내 전쟁이다, 내가 하는 거다 라고 생각했는데 천사를 보내어서 하는 이야기가 네 전쟁이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내 사업이 내 사업이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야, 내가 하는 것이고 너는 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이거는 내 교회야 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요 이게 이상해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아직 저희 교회에서 그런 없겠지만은 누구 목사님 교회, 누구 장로님 교회, 그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니 됐으면 어떤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였는데 주님의 교회인데 어느 목사님 교회라고 또 이름도 붙이더라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 아니야라고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동산 가운데에 선악과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 목적은 네게 아니야, 이 집 주인은 내야, 방 빼 하면은 방 빼야 돼,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함락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빨리 적들이 군대를 모으기 전에 허허실실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모아놓고 백성들을 골짜기 이쪽과 저쪽에다가 전부 다 여섯 지파씩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가운데 제단 쌓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벽에다가 회벽을 발라가지고 거기다가 다 이렇게 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작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다 쓰게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그래요. 시간 낭비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하게 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빨리 가서 빨리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하고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라고 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노예들이 나왔을 때에 내가 이거 하면은 죽어라고 했던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 딴 거는 이해가 돼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는다, 남의 거 도적질하지 마라 이런 거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는 안식일날 쉬지 않으면은 너는 죽어, 실제로 죽였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것이 노예로 수백 년 살던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상한 계명입니까? 세상에 꼭 하나님이 노동조합 유니온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처럼요, 쉬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근면과 성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면과 성실로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나머지 오는 것 선물로 받아요. 이것이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에 동산의 모든 것 먹고 마시고 즐기라 이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하나님이 하란 일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너는 안 먹어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보람있게 사명 가지고 일을 하라고 일은 나중에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는 주객을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요 이런 시간을 주십니다. 갑자기 내가 막 하던 일들이 딱 중단이 된다든지요, 또는 내가 몸이 갑자기 아프다든지요, 내가 저 사람하고 일이 많아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떠난다든지요, 나로 하여금 자의반 타의반이든지 고요하고 한적한 시간을 주시는 때가 어떤 때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에 안식을 하듯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나하고 만나고 숨 고르는 시간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갈 때에 고지가 바로 저긴데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중간쯤 가서 전망이 좋으면은 차를 타고 가더라도 전망 좋은데 보면은 비스타 이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파킹도 좀 해놓고 좀 땀도 식히고 좀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고 차 계속 올라가니까 차가 벌벌벌벌 탈라더라고요. 다 쉬고 가라고 했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편을 주셨을 때가 그게 무슨 때입니까? 그때가 과거를 돌아보고 거기 대해서 과거를 조명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관점을 갖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희 교사들이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해서 요구를 해서 정말로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12시에 영어 예배, 교사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부 예배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고생되더라도 한 명, 두 명, 세 명이 하나님 앞에 삶의 여건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형편에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가, 그것이 예배의 성공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걸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물 위에 집 짓는 것과 같습니다. 물 위에 짓는 집은 집이 아니라 배라 그럽니다. 정처 없이 물결 따라서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예배에 양보하지 마시고 예배에 대해서 성공하시고 예배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시지요? 예. 그래서 신라면 같은 느낌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서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계시록 읽어보면은 forever forever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시간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리가 틀리시면은, 물론 때로는 목사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틀리시면은 여러분 만년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만 1년째 되면은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요? forever and ever and ever.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생지옥 생지옥 생지옥, 차라리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나는 그곳으로 가고 싶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해합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다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뺨때기 때리면서 못 오게끔 문을 막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은요, 보면은 다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모일까 알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 편한 자리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자리 갔는데 이렇게 반바지 입고 아주 캐주얼하게 노는 자리인 줄 알고 그저 쓰레빠 신고 이렇게 마실 가듯이 트레이닝 입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보니까 전부 턱시도 있고요, 전부 웨딩이에요. 아주 중요한 잔치예요. 여러분, 그 자리 가 있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국을 하나님 내가 동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네 마음 편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그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 고르게 하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배는 생사가 갈라지는 또는 부활의 체험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읽지는 못했지만 바로 앞에 여러분 여호수아 앞에 무슨 기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 중에 아홉 신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가 있는데 신명기 11장에 가보시면은 지금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것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미리 해놓은 이야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거든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일을 해라. 그런데요 무슨 말씀이 그 옆에 딱 들어가는가 하면은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벨산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 있는 그 자리는 마물에 상수리 모래 상수리 나무 수풀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옆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창세기 읽어보시면은 마물에 상수리 수풀에 있는 그곳에 누구의 무덤이 있습니까? 사라의 무덤이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그들의 고향의 선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땅 나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민을 나왔을 때에 성경은 그래서 전부 이민의 이야기예요.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이 뭐였는가 하면은 내가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랬습니다. 웬걸 하나님 땅 안 줬어요. 땅땅거리고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고작 준 거가 무슨 땅인가 하면 사라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사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땅을 텐트를 치고 남의 땅에 가서 사는 거 그런 건 되더라도 자기 땅으로 삼는 것은 와이프가 죽고 난 다음에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있는 막벨라 굴을 파는 묘지터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 땅 문서 하나도 못하고요 자기가 디드 해가지고 땅에다가 사인해서 자기 거로 가지고 있는 것은 무덤이에요. 여러분 무덤은 살아서 필요가 있습니까? 요즘은 수목장이 유행한다 그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눈이 팍 와가지고요 저희 집 뒤에서 가서 보니까 나무 하나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여보 내가 죽으면은 돈 비싸게 드릴 거 없이 수목장 저기다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말고 설교 준비나 잘하고 하는 것이나 잘하시오 말할 때에 제가 겸손해지면서 돌아왔습니다. 아, 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이 그러니까 관도 크게 하고 하는 거지만은 아 그러면서 죽은 사람이 가서 이거 관 마음에 안 들으면 이러겠어요? 아,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무슨 이게 하나님은 좀 이렇게 아이러니하게끔 살아서는 아무 쓸데없는 묘지터만 딱 주고 나서는 바이 이삭 야곱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자손들이 바로 그 묘지터 옆에 와가지고 이 땅을 자기 땅으로 클레임하는 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분이 우리는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요 나는 소원하고 지나갔지만은 나는 그 소원의 행지도 잊어버렸던 것들 하나님께서는 그거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서 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되시지요? 세 번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뿌리를 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무슨 좋은 씨앗, 무슨 명상, 하나님 말씀이 좋은 말 많이 모아놓은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본질상 성경 말씀은 법조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본질상 국민교육 헌장, 무슨 헌법 하는 것처럼 선언문입니다.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거기 따른 구체적인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이면은 그렇게 하면은 거기 따라서 조항이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 따라서 형벌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무슨 사건이 생겨서 또는 무슨 거래를 하는데 법을 안만 보더라도 이게 잘 모르겠어요. 무슨 뜻이지? 내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지? 그럴 때에 변호사가 와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설명을 해주고 나에게 대해서 변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교 말씀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대해서는 그냥 마음에 수양되고 그저 아 다 목사님 그저 좋은 말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맞지요. 그렇지만은 그것 가지고서는요. 그것 가지고서는 여러분 부모로서 살아갈 때에 그저 항상 애들한테 좋은 말 해주고 부부로 살아가면서 항상 듣기 좋은 말 해준다고 그게 됩니까? 거기 대해서 따져들고 거기 대해서 약속을 하고 거기 대해서 챙기고 이것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축복을 이야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두 가지 면에 온전한 이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구약적인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창조적 의도가 있습니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거기 대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육체적이고 눈에 보여요. 물질적이고 손에 잡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복이라 그러고 이빨이 튼튼하고 아이고 복도 많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것들이 그런 복에 해당됩니다. 그런데요 신약의 복은 들어가시면은 주님께서 산상보훈에도 들어가시면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지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고난받고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앞부분만 가지고서 도저히 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속 터지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신약에서는 복이라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이 여러분 부부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교회 하나님 만들어줬습니다. 직장 하나님 만들어줬어요. 그런데요 결혼생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자식 키우는 것이 있습니까? 교회생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목회하는 거 쉽겠습니까? 원래는 쉬워야 되잖아요. 다 의도대로 돼 있는데 그런데 그게 왜 어려울까요? 타락돼서 그래요. 부패가 돼서 그래요. 어긋나서 그래요. 소외가 됐고요. 해체가 됐고요. 거기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적인 축복은 뭔가 하면요. 거기에서 회복이 되고 섬김과 치유 역사로 나타내는 회복이 일어나는 이것이 신약적인 치유예요. 이거 두 가지가 같이 묶어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몸이 굉장히 힘들고 아플 수가 있고요 돈도 없을 수가 있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띄어져요. 내가 정말로 그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니까 세상에 믿을 아무도 없네 라고 말하고 보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다. 주님만이 나를 믿어주고 또 내가 주님을 내가 사람이런데 주님 얼마나 그랬을까 알게 됩니다. 깊어져요. 육체적인 축복만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는 인생 살아올 때에 순탄하게 다 왔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남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 인생의 깊이는 없습니다. 못 가져요. 어떤 의사가 와가지고요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뒤에 해가지고 그거 GI 있잖아요. 이게 장 내시경 검사 그 하는 의사가 장 내시경 검사 전문 의사가 있었대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 매 자기 업으로 그걸 평생 해왔는데 한 번은 자기도 여러 가지 증세가 있어서 장 내시경 검사를 자기도 하고 났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장 내시경 받아야 되는 환자가 찾아왔는데 너무 바뀌었어요. 괜찮느냐고 젠틀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선생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지난주에 했다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거 알지 너무 건강한 사람은 옆에 아프다 그러면 아 그냥 한번 자고 이러면 낫는 거지 그렇다고 자기가 한번 아파보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렇지 눈물도 나오고 뭐도 먹으라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도 우리에게 있는 거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게 말씀 가운데서 이게 나옵니다. 말씀 가운데서요. 네 번째 예배는요 우리를 살리는 스토리입니다. 맨 처음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형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같은 형편에서 다 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라합이 누구였습니까? 그 성 중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창녀입니다. 창녀 말하자면은 자기 집에서 야 그래도 네가 가서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니? 자기 집 먹여 살리기 위해서 저는 라합이 거기에서 나중에 됐을 때 자기를 멸시했던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 라합입니다. 라합이 그 집만 살았을 때 그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려라 그랬습니다. 그 붉은 줄이 뭐겠습니까? 출애굽기 할 때에 패스오버 할 때에 그때의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랐던 그 피가 지금 라합의 집에도 피가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유를 알 수가 없었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고요 누구 결혼하게 되고요 또는 어떤 사람 부모가 됐고요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계획한 게 아닌데 거기에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는 다는 몰랐어요. 이건 좀 모르는데 뭔가 내 마음에 그 사람들이 하는 거가 쏠려 가지고 그분들이 했던 거가 이유는 모르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이야기를 해줘서 그거 하고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납니다. 라합 대신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언약의 백성 됐으면 그때부터는 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성에 지난주에 했던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딴 거 그냥 다 바치라 그랬을 때 보니까 좀 탐나는 게 있었어요. 옷몇가지 챙겼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온 집안이 망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었는데 왜 그렇게 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 27장 28장 보시면은 이 모든 말씀에 하나라도 어기면 이 저주가 너에게 오고 축복을 받으려면은 이 모든 것을 다 행해야 와요. 하나가 어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런 형벌이 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과 저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형편이 옵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은 더 정확한 질문은 우리가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럴 때 하나님 it's not fair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간이 같은 경우에 물건 몇 개 훔쳤는데 그저 슬쩍 해놨는데 그것 가지고 온 집안이 망했으면은 원래대로 따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망해야 돼요. 사실은 질문은 왜 나는 매일매일 교통사고가 나지 않나요? 왜 나는 저희 매형이 한국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서 트레일러가 반대편으로 와서 그냥 받았대요. 세 대가 받았대요. 그런데 저희 매형이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차가 완전히 온몸이 다 부서졌는데 하나님이 그리 안 하셔도 되는데 내를 살려준 것은 세컨 찬스다. 불과 며칠 사이에 저를 공항에 데려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 그때 그렇게 됐대요. 하루 사이인데 전화 거는데 사람이 바뀌어졌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저 차들이 운전하고 올 때에 우리 얼마 전에도 바로 비행기 조종사가 우울하니까 다 갖고 들어가잖아요. 산으로요. 사실은 따질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간의 형편을 보여준 것은 그것은 원래대로 따지면 다 이렇게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로 참아준다는 것을 한번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만 어겨도 다 망하는데 그러면은 아, 난 그래서 예수 안 믿을래, 언약 밖에 있을래, 아이성 밖에 있는 왕은요, 거기 읽어보시면은 왕은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근데 제일 끝까지 살아남았지만은 맨 마지막에 목을 매가지고 나무에 달라서 죽었어요. 그것은 그 나라의 풍습에 저주받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도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밖에서 나는 예수 믿는 거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살아가더라도 이 세상에 자기의 양심이 우리말하지 저 죽일 놈이 이러잖아요. 저런 게 살려둔다고 내가 말하는 그 잣대 가지고 나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으로 어느 쪽을 따져본다 하더라도요 우리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여리고성에 돌무더기가 있고요, 아이성에서 나와가지고요 나왔던 아간에 돌무더기가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이성이 망하고 나면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 돌무더기 말고 가운데에 돌 제단을 이 성에 쌓아라 그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리고 그 위에다가 번제단을 쌓아라.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애쓴 것 가지고는 결국은 폐허를 만들고 그것 가지고서는 결국 여기서는 그저 무덤 같은 이런 일만 만들어서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선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백성들이 보는 뭘 보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가 앞에 있는 제단 위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번제물로 자신을 던졌기 때문에 너희들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고난주간이에요. 그게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가정을 바꾸고 그게 사람을 바꾸고 그게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성의 왕은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수천 년 뒤에 골고다에 한 남자가 벌거벗김을 당한 채 나무에 달려서 죽었습니다. 그분은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고 내가 너희 죄를 위해서 죽는다 그럽니다. 사람들이 미친놈, 네가 하나님의 왕이면 내려와서 너나 구원해라 침뱉고 조롱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 예배 초소에서 마치 에발산과 그리심산처럼 양쪽으로 나눠서 앉아있는 가운데 바로 이 자리가 이게 주님의 제단이 옳지다. 이 자리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누군가가 값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을 받고 우리가 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게 번제고요. 오늘도 저기 우리 영어권의 미스터 조던이 그 가정에서 지금 친교 마련하고 있다고 어저께 토요일 날 미팅하는데 그 준비한다 그러더라고. 와이프가 너무 걱정을 해서 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러면서 위로하고 있다고. 그게 뭡니까? 번제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화목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신명기 쪽에 읽어보시면요 사람들이 하고 난 다음에 먹고 마시고 뛰놀고 논다 그랬어요. 주일날 오셔가지고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저도 힘들어요. 오셔가지고 잘 먹고 잘 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은혜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맨 마지막 역사가 무엇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샬롬, 화평,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람들이 가운데에 단을 세우는데 그 단이 자연석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자연석으로 했을까요? 이 히브리 노예들이 지금 수백 년 동안 자기네들이 피라미드 만들다 온 사람들입니다. 신전 만들다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돌 가지고 정을 짜가지고 높은 건물 만들고 하는데 이골이 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대단을 쌓아라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배운 것 가지고 얼마든지 높고 아름답게 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만들다 보면은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했던 그 신전 섬기던 그 습관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내가 만들었다라는 내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것은 창조의 회복을 하시는 역사인데, 여러분 지금 돌단을 쌓고요 하시는 것은 지금 그 돌단 가지고 쌓은 거 얼마나 초라하겠어요. 자연석이에요. 그것 가지고 이렇게 높게 못 쌓습니다. 하는 것은 너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면은 옆에 있는 돌 가지고 쌓는데, 하나님이 제물의 예배의 가치는 제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받쳐지는 제물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자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언약을 맺는다, 언약을 세운다 하는 말이 원래는 보면요 cut the covenant라고 나요. covenant가 언약입니다. cut 있죠, 자르는 거. 언약을 자른다는 표현을 히브리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요 언약을 맺을 때는요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 다 끝나고 나면은 짐승을 갖고 와요. 소를 갖고 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소를 가운데를 쫙 쪼갭니다. 부주간처럼. 그리고 그러면 소가 쫙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언약의 당사자끼리 그 소 가운데 피 범벅이 된 그 가운데를 지나가요. 그 말은 만약에 이 언약대로 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소처럼 나는 갈라짐을 당한다. 그래서 cut the covenant, 언약을 자른다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서 말은, 언약은, 이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함부로 말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제물을 자르시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 언덕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지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 있으면서 지금 뭘 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 하나님께서 자연도 똑같이 동참돼 있고 재물도 동참돼 있는 이 가운데에 너희들의 이 언약이 돼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살아있는 이 이유는 너희들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대해서 자신의 몸을 잘라서 이걸 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복락을 누려라.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여섯 지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여인들과 외국인들과 가나안의 본토인들이 같이 다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타락 이후로 사람과 사람이 갈라지고 민족과 민족이 갈라진 것을 하나로 회복하시고, 타락받은 자연도 하나님께서 하나로 회복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제대로 하면은 관계가 회복이 되고 환경이 회복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 하늘이 증인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할 때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제가 성경 봉독할 때마다 왜 교독을 자꾸만 돌아가면서 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동참해서 이 가운데 함께하라고. 그리고 할 때마다 끝으로 적용은 이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얼마나, 어릴 때에 저희 목사님이, 교회가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였어요. 뭐 지금도 가면은 남자 여자 따로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수적인 교회였는데, 저희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들 가르쳐 준 것들이 있었어요.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은, 설교 말씀 듣다가 거기 대해서 긍정이 되고 확인이 되거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체크 받고 나면 여러분 이름으로 체크 받고 나면은 그 뒤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대서하지 않습니까? You put your signature on it. 사인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보내버리면 알아서 해결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긍정이 되시면은 꼭 그거 하시면은 밖으로 안 낸다 하더라도 그때에 아멘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우리는 구경하듯이 아 잘 안 해. 오늘 주일 안 가도 무슨 목사님 설교 뭐 이래가지고 좀 잘해보시죠. 뭐 이래가지고 막 뒷조사하고 좋겠지만 여러분 가면은 음식점 좋은데 맛집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뭐니뭐니 해도 집밥이 최고입니다. 아유, 뭐가 많이 실린 아멘이어서 적용이 이렇게 될 때에는 저는 약간 혼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도 때도 없이라도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닌 건 아닌 거로 걸러주세요. 우리는 아멘에 너무 인색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실 때 제가 블랙처치 가서 설교할 때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벌써 Jesus Christ 이러면 아멘 He said the word 그럼 아멘 그러면은 막 제가 너무너무 빌리그레암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뭔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아 좋네요. 나 이러면은 2시간 설교할지도 몰라요. 또는 제가 30분에 끝날 수도 있겠어요. 아멘. 아유, 계속 상처가 되네요. 두 번째 거는 여러분 쉽습니다.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에 말 아닌 소리 들리면 그냥 노멘 하시고요. 들리면은 아멘하고 지나가고 주님께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되시지요? 예. 네. 그래서 이번 우리 한 주 지나갈 때에 여러분 깨달으신 거 있고 깨달음이 오면은 그저 내 거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 중에 제일 좋은 소리가 아멘 하는 소리고요. 참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제일 좋은 소리가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으로 아멘으로 심하다 때마다 화답하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시고 성공 무슨 성공보다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를 양보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전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